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7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 사는 국민들은 미얀마의 언론이 대부분 군부에 의해 제압을 당해 제대로 된 자국 뉴스를 자국 언론을 통해서는 듣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의 뉴스를 통해서 자국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려고 국민들이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얀마에서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미얀마 군의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탈영까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또 보병 부대에서는 이미 수백 명이 탈영해서 시민들의 저항 운동에 동참하고도 있다네요. 군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거나 본인들이 그런 학살자가 되는 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차라리 탈영을 해서 시민군에 합류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죠? 한국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의 봄이 얼른 실현이 되고 미얀마 민주주의가 오히려 뿌리 내리길 염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과 함께 제발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도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금요일에도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불란서에서 부쩍 일고 있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란서의 역사적 인물 나폴레옹에 관한 논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죠.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을 중단했던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정상화됩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9월 14일부터 관객석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뮤지컬 공연이 재개될 것이라며 공연 예약은 6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부터 공연이 재개되면 약 18개월 만에 브로드웨이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될 전망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8월 말 무렵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한 감정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는 카카오 가치가치와 함께 조사해 지난달 26일 발간한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1 코로나19 특집호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65일간 10대 이상 14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행복 궤적을 비교했을 때 이 기간에 안녕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 넘게 쏟아지고 있는 인도에서 한국 교민 200여 명이 추가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인도 체나이 주재 총영사관은 교민 203명과 인도인 1명 등 204명이 현지 시간 6일 저녁 인도 남부 벵갈루루 공항에서 특별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인도 교민이 특별기를 타고 귀국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북중무역의 관문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의 기차역에 화물을 수송하는 궤도차가 크게 증가했고 조만간 철도 교역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홈페이지 분단을 넘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의주와 단둥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전염병 대유행 이후 두 지역으로 가는 트럭이 급감했지만 기차역의 궤도차 수는 더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다고 현지시간 6일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직원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화이자는 이번 백신 기부에 앞서 계약한 백신 공급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이란 등 국가 단위로 진행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디머스 차관보는 현지 시간 6일 법무부 공중토론 대담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무부가 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안보의 관심은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리즘 대응이 주를 이뤘고 사이버는 부수적인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중국이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 잔해가 낙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파편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한편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창정 5호 B를 발사했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지구를 향해 하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기권 진입과 추락 지점이 확실히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지구 대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5일 요약 보고에서 중국의 로켓 잔해에 대해 입장을 묻자 5호 B의 위치를 인식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촉진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현재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북한은 시간입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군인들이 노동자로 선발돼서 해외 파견이 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북한에서 해외 파견을 위해 선발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현역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을 파견할 경우에 당국이 훨씬 더 많은 외화를 챙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파견을 앞두고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하전사 등 의무 복무 중인 군인들인데요. 군인 노동자 중 90%가 하전사고 10%는 이들을 통제 관리하는 군관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현역 군인들을 파견할 경우 외화를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네. 북한 당국이 최근 군인 출신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군인들을 파견하는 게 민간인 노동자보다 당 자금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간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당 자금 납부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매월 급여의 60%가량을 충성의 자금이란 명목으로 당국에 바치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의무 복무 중인 하전사들은 월급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중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모두 국가에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군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의 95% 이상이 당자금으로 활용되는 셈이죠.
네, 뭐 민간 노동자들에게서도 60% 정도 떼가고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거니까 이건 거의 노동 착취네요.
네, 더욱이 군인 노동자들은 17세부터 26세까지의 젊은 남성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강도, 고위험 노동 현장에 파견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보다 기본 급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군인 노동자들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불만이 적고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도 이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다만 군인들은 민간인 노동자보다 선발 과정이 단순하고 각 부대에서 차출되는 형식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뇌물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또 해외 출국 시 비행기 요금 등 이동비를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파견 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군인들이 이렇게 해외에 파견이 된다면 가서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군인 출신 해외 노동자를 모집하는 기관은 주로 건설부대인 7총국 또는 8총국인데요.
예.
이들이 선발한 인원은 군의 무역회사인 철현, 릉나회사 등 소속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뿐 아니라 가축 사육장, 벌목장 등 여러 업종에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병국에서 모집한 인원이라 할지라도 군 소속 무역회사가 해외 인력기관과 체결한 개혁에 따라서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또 이들은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군대와 같은 조직체계로 생활하게 되는데요. 다만 소대를 조로, 소대장을 조장으로, 중대장을 반장으로 부르는 등 호칭만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좀 군인들이 혹시 좀 위험한 업종에 배치되지 않을까 걱정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에 가게 될까요?
네, 북한의 군인 노동자들이 파견될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몽골,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이란, 아랍 추장국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이집트나 이란의 경우는 원전 건설과 같은 고위험 작업장에 북한의 군인 노동자들이 파견될 예정이라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소식통은 군인은 국가의 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진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도 잠이나 재워주고 먹을 것이나 겨우 주지 임금은 다 국가가 가져간다면서 이 나이 어린 하전사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간다는 기대를 품기도 하지만
예.
실상이 너무 참혹해서 어린 하전사들이 탈출을 감행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네.
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고 좀 걱정스럽기도 한 소식인데요.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이어서 바로 살펴볼게요.
네, 지난달 25일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경축공연에 참가했던 청진시의 한 여성이 충수염으로 복통을 앓는 상황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마치고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북한 당국이 이 사연을 전해 듣고 이 여성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40대 초반의 이 여성은 청진시의 여맹 기동예술 선동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달 전부터 경축 공연을 준비해왔다고
네.
해요. 그런데 마침 행사 당일에 무대에 오르기 전 갑자기 심한 복통을 네. 호소한 겁니다. 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무대를 마치긴 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아이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뭐 무대에서 아픈 걸 참고 공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선전에 활용할 만한 사건이긴 하네요.
네, 소식통은 이 사연을 들은 도당에서 극심한 아픔을 무릅쓰고 행사를 보장한 여성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해서
예.
유능한 의사들로 의료진까지 꾸려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줬고 이 여맹원의 소행을 도내 방송인 3방송으로 매일같이 소개하고 있다고
네.
말했는데요. 특히 이 사안을 보고받은 중앙당에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투철한 혁명정신을 가진 투사들이 필요하며 아름다운 소행을 전국에 일반화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 주민을 잘 보살펴줄 때에 대한 방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네.
수술 경과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그래요?
있어요. 예, 이 맹장이 터지면서 복강 내 감염이 유발이 됐고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당국이 선전에는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네.
이 여성의 목숨은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게요. 걱정되네요. 어쨌거나 그 여성이 좀 빨리 쾌유되길 바라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선전에만 활용되지 않기도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케빈 오 씨는요, 2015년 엠넷 슈퍼스타K 시즌7에서 우승을 하면서 화려하게 한국 가요계에 입성한 가수입니다. 2016년에 인기 드라마죠. Dear My Friends의 OST로도 쓰인 곡이기도 합니다. 케빈 오 씨의 Baby Blue 듣고 올게요.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최유한 평론가님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유한입니다.
예, 엊그제 5월 5일이 또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었는데 예. 불란서에서는 불란서 황제였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불란서에서는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새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어떤 사람이었나요?
워낙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이 생애를 정리하려면은 이 온 방송실을 다 잡아먹어요.
예.
그래서 특징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폴레옹은 1769년 8월 15일 코르시카라는 이 벽촌의 시골에 네. 하급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으로서 자질이 네. 충분했다라고 해요.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된 이후에 정말 수많은 전투와 경험을 쌓아서 1799년 쿠데타를 통해서 최고 권력자 통령이 됩니다.
네.
세 명의 통령 뽑는데 1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종신통령까지 취임했다 결국은 황제까지 예. 등극을 하게 되죠. 나폴레옹은 황제 즉위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 영국, 에스파냐, 러시아 등 이 여러 나라 등과 전쟁을 벌이고
예.
식민지를 넓히면서 한편으로는 폭군으로도 한편으로는 영웅으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나폴레옹을 증오하는 각국이 반나폴레옹 동맹을 맺어
네.
결국 1814년 4월 나폴레옹을 퇴위시키고 엘바섬에 유배를 시키는데요. 유배된 나폴레옹 예. 절치부심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예. 했나요?
이 탈출했을 와. 때 많은 나라들이 경악을 예. 했대요.
세상에.
나폴레옹이 무서워서. 예. 다시 복귀해서 황제로 재등극했지만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백일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이겼으면 또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세계사가 네. 달라지는
그러게요.
거죠. 이후에 아프리카 적도 근처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두 번째 유배를 떠나면서 1821년 5월 5일 향년 51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아버지나 형이나 뭐 다 네. 이게 위암으로 죽었다.
예.
그래서 나폴레옹도 위암으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독살설도 있었습니다.
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간략하게 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짚어주셨는데 근데 지금 사실 오래전에 분인데 불란서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평가에 나섰다고요?
희한하죠.
네.
불란서 파리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에 있는 나폴레옹 묘역에서 지난 5월 5일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 추모 행사가 네.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폴레옹은 1804년에 불란서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네.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 불란서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후에 1900년대 들어서 다른 진영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전쟁으로
네.
불란서 국민 600만 명을 희생시킨 전쟁광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데 에마뉘엘 마크롱 불란서 대통령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을 맞아서 네. 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평가에 나섭니다. 다른 전임 대통령은 워낙 역사에서 논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나폴레옹과 얽히길 꺼려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꺼려지면은 네. 의견을 안 밝히게 되는데 전임 불란서 대통령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네. 이 나폴레옹이 위대한 불란서 정치인 그리고 독재자
예.
이 평가 사이에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법전, 민법 등 불란서 행정의 기초를 수립했고 나폴레옹을 군사적 천재성을 가진 최고의 정치 전략가로 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쪽은 진짜 전쟁광이다.
아.
불란서 대혁명 이후 금지됐던 노예제를 네. 또다시 도입한 독재자다. 이렇게 네. 보는 사람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행사에만 참석한 게 아니라 추모사를 하면서 나폴레옹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런 말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1799년에
네.
500인회를 해산시키고 원로원으로부터 제1통령으로 임명된 이후에 1804년 황제 즉위까지의 나폴레옹 통치하의 불란서의 명과 암
네.
이 거론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폴레옹은 우리의 일부이고 그의 공과를 모두 껴안아야 한다. 나폴레옹은 세계의 영혼이고 유럽의 악마일 수도 있다.
네.
공과 과를 다 얘기하는 거죠. 나폴레옹 황제의 유산을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모하는 것이고 또 이제 노예제 제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노예제 제도입은 실수이고 계몽의 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은 이 나라 통합과 위대함 모두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막 나폴레옹이 업적을 막 칭송하다가 그 실수도 얘기하고 하지만 다 같이 이렇게 나폴레옹의 공을 받아들이자. 뭐 전체적인 어조는 과거의 위인이자 영웅을 우리 불란서가 기려야 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읽혔습니다.
어쨌든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위대한 프랑스의 영웅이다. 불란서의 영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공과가 있다고 했는데 잘한 것과 못한 걸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먼저 공.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남긴 업적에는 이 잘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폴레옹은 그 시대에 유럽에 그 사실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건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은 근대 유럽 최대의 군사적 천재로 간주가 되고요. 그가 남긴 나폴레옹 법은 전 세계 민법 관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폴레옹은 또 유럽 대부분을 지배했는데 그 지배 시절에 법의 지배, 공공성, 그리고 시민평등의 이 혁명정신 전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고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고등교육제도와 금융시스템 역시 나폴레옹 업적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때문에 이제 이 우파 진영에서는 그 나폴레옹 길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국부로 추앙하기도 하죠. 그리고 근대 전쟁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전술 전략뿐만 아니라 훈련, 조직, 군사 수요, 의류, 보수 체계까지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유럽의 다른 지역은 결국 그 나폴레옹 훈련했던 그 불란서 군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결국 나폴레옹은 이제 평생 86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불란서를 본토의 3배에 이르는 땅을 지배하는 유럽 군사 강국으로 키워냈죠.
네, 와 86번의 전쟁이라면 정말 상상도 안 가네요.
네.
자, 나폴레옹 하면 유명한 어록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얼마나 이 도전적으로 세계를 헤쳐 나갔는지 저 어렸을 때 이거를 막 너무 감동받아서 근데 저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대 유럽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불란서의 정치적 혁명이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시대를 통해 전 세계가 근대화, 정확하게 유럽화되었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로 유럽을 지배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체계를 잡아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과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가장 대표적인 건 나폴레옹이 불란서 혁명 이후 폐지되었던 노예 제도를 8년 만에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또 성차별도 굉장히 노골적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민법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게 법인가요?
네, 법이에요. 법으로 돼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불란서 혁명의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무시하고 황제에 취임해서 시대 정신을 퇴부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명분이 있든 간에 당시 유럽에서 수많은 전쟁, 86번을 싸웠으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적어도 300만, 많게 6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군인과 민간인을 희생시켰다. 이게 이제 그의 큰 과오고요. 아까 막 성차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폴레옹을 두고 여성 혐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 법전이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체계 만들어가지고 현대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건 인정하지만 여성평등과 노예제도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러게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공과 과가 정말 뚜렷하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공일지 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너무 논쟁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언급을 안 하는 게 네, 편하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무역을 직접 참배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예. 뭘까요?
역시 정치인이죠. 네. 예. 나폴레옹 평가 관련돼서 끝없는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 일부 역사학자들은 일체의 나폴레옹 관련 행사를 대통령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란서의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5년에 네.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200주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기념 행사에도 불참을 했고요. 네. 실제 본인이 마크롱 대통령 사실 2019년에 열렸던 탄생 250주년 이 기념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었거든요. 오. 그런데 이번에 무언의 규칙 같은 네. 이런 것까지 깨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폴레옹 사고 2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묘역에 헌화하고 불란서 대혁명의 유산을 공고히 했다라면서 나폴레옹 업적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그러게요. 뭘까요?
이게 이제 정치인이라는 거죠. 네. 나폴레옹 이후 네. 불란서에서 최연소 지도자로 마크롱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그래서 나폴레옹같이 예. 젊고 강한 이미지의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네. 자신의 정치의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깔려있거든요. 이런 행보를 통해서 나폴레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우파 세력의 지지를 받아내서 네. 내년 4월에 있을 대선에서 재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프랑스가 벌써 또 재선할 때가 됐네요. 예,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다 보니까 예. 이미지를 좀 나폴레옹과 비슷하게 그렇죠. 가져가면서 나를 조금 이미지를 좀
메이킹하려고 만들려고
그러게요. 참 정치인입니다.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어쨌거나 그래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나폴레옹이라는 이분이 불란서와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폴레옹은.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 대한 논쟁 계속되지 않을까요?
지난 2019년에 불란서에서 불란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네. 불란서 사람 3,000명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불란서 재건에 앞장선 샤를 드골 전 불란서 대통령 예. 2위는 불란서 제국이라는 영광의 시대를 구가했던 태양왕이라고 이제 별명 네. 붙었는데요. 루이 14세 그리고 1위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응답자 1위네요. 20%가 예. 압도적인 이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불란서에서는 나폴레옹 관한 각종 전시회 기념사업 책 출판, 강연회 엄청 많이 열리고 있대요, 지금.
그러게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네요.
예, 나쁜 평가도 굉장히 예. 많은 인물이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웅으로 추대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열리게 하는 인물이고 그래 앞으로도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의 상황과 조류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로 달라지면서 늘 논쟁을 부를 것이라고 보이고요. 불란서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나폴레옹 묘역 헌화 소식을 보도하면서 네. 마크롱 대통령이 불란서 문화전쟁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쟁적인 부분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의 불란서 대통령이 나폴레옹이 세계 역사에 공을 세운 측면을 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활용하려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현존하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자국의 국민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공만 세워줬으면, 과오는 절대 저지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나폴레옹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서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은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현재는 유명 뮤지컬 배우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리사 씨는요. 2003년에 데뷔한 실력파 가수인데요. 리사 씨의 데뷔곡 사랑하긴 했었나요?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도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시간 뉴스 신세계로 함께할게요. 전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신세계 이야기를 들어보나요?
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그리고 기타 수많은 쓰레기로 지구가 몸살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 특히 플라스틱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에서부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만큼 환경은 플라스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원료나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스틱은 사실 가볍고 활용도가 워낙 다양해서 정말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말씀해 주셨듯이 편리하긴 한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플라스틱은 보통 사용 후에 분리수거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 폐플라스틱의 단 14%만이 재활용되고요. 나머지 62%는 매립되고 24%는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모양이 변형된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데요. 수치에도 나와 있듯이 적지 않은 양의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매립된 플라스틱이 약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어이구. 사실인데요. 네, 때문에 폐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또 크게 늘어났잖아요.
네.
음식들을 또 배달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현재 쓰레기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아, 마스크 같은 방역용품과 의료소모품 폐기물은 물론 이렇게 인터넷 쇼핑과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생활 쓰레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요. 현재 글로벌 폐기물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플라스틱 버릴 때마다 너무 지구가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배달 음식도 최대한 덜 시켜 먹고 하는데 이런 우려들이 공론화되면서 요즘에는 찻집 가면은 플라스틱 빨대 안 주고 종이 빨대 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런 소비 자체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폐플라스틱 어떻게 재활용되었나요?
네, 폐플라스틱을 예. 재활용하는 방법은요.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열적 재활용,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물질 재활용 기술은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좀 이물질이 묻어서 더러운 플라스틱을 세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가공해서 다시 또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물리적인 가공을 통해서 재활용되는 물질 재활용 기술 이거와는 좀 다르게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탄화수소 등 이제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된 폐기물에 대해서 크게 네. 민감하지 않아서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물질 재활용 공정보다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더러워져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열적 재활용 기술은 플라스틱을 이제 연료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료는 석유로 되어 있어서
예.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연료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뭐 식품 봉지 등 이런 필름류도 재활용이 현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소각 시에 유해 배출물 발생이 나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와, 16%만 재활용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열심히 버린 저로서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자, 분리수거만으로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원을 위한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뭐 공유 경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순환 경제는 또 뭔가요?
네, 이 말 그대로 예. 자원을 지속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 절약과 올바른 재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네.
지속 가능성이 핵심인데요.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순환 경제를 위한 이 플라스틱 대응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왔습니다.
네.
특히 203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인상적이고요.
예.
그리고 2021년까지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그리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음료병의 90%를 회수한다는 세부 실행 계획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유럽이 환경 쪽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현재 모습은 많이 만들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네.
이런 경제인데 생산하고 소비하고 회수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약간 순환시킨다는 경제 이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폐기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실제로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비롯해서 이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 실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뭐 플라스틱 면봉, 접시 이런 일회용품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요.
예.
대나무, 옥수수 등으로도 대체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품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은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도입을 발표를 해서
예.
네,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을 하면서 플라스틱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생산 금지령을 내렸고요. 일본은 현재도 이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중에 무려 80%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 이 환경을 좀 지키면서 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네. 있지만 현재 플라스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물질이잖아요.
예.
뭐 가구, 옷. 아니면 뭐 휴대폰, 자동차,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삶의 대부분의 제품이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필수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이 플라스틱 물질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불립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이제 매립하면은 6개월 내에 분해되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고요.
예.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서 상용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15억 개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는 등 좀 심각한 아이고.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네.
이 마스크 필터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거를 좀 신기술 개발하는 데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주면 너무나 좋겠네요. 자, 일상 속에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자리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그래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참 그래도 바람직한 것 같네요. 자,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신세계 신기술 소식과 함께했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 이런 말 많이들 하죠. 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중국어로는 学习是无止境的 学习是无止境的 라고 하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단어 살펴볼게요. 공부라는 의미의 중국어는요. 学习라는 단어고요. 끝이 없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즈징, 우즈징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그 중간에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시를 써서 완성하면 되는 거죠. 자,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 学习是无止境的. 学习是无止境的. 네, 잘 기억해 두세요.
想要 传送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每天起床的第一件事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8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북과 함경도, 평남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삼지연 2도, 강계 함흥 8도, 개성 청진 9도, 평양 사리원 해주 10도, 신의주 11도, 원산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1도, 강계 15도, 신의주, 해주, 해산, 청진 18도, 개성 19도, 평양 사리원 21도, 함흥 원산 2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4% 하락한 64.7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2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8% 상승한 1815.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7.4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3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을 중단했던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정상화됩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9월 14일부터 관객석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뮤지컬 공연이 재개될 것이라며 공연 예약은 6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부터 공연이 재개되면 약 18개월 만에 브로드웨이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될 전망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8월 말 무렵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한 감정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는 카카오 가치가치와 함께 조사해 지난달 26일 발간한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1 코로나19 특집호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65일간 10대 이상 14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행복 궤적을 비교했을 때 이 기간에 안녕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 넘게 쏟아지고 있는 인도에서 한국 교민 200여 명이 추가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인도 체나이 주재 총영사관은 교민 203명과 인도인 1명 등 204명이 현지 시간 6일 저녁 인도 남부 벵갈루루 공항에서 특별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인도 교민이 특별기를 타고 귀국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북중무역의 관문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단둥의 기차역에 화물을 수송하는 궤도차가 크게 증가했고 조만간 철도 교역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홈페이지 분단을 넘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의주와 단둥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전염병 대유행 이후 두 지역으로 가는 트럭이 급감했지만 기차역의 궤도차 수는 더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다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직원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화이자는 이번 백신 기부에 앞서 계약한 백신 공급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이란 등 국가 단위로 진행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디머스 차관보는 현지 시간 6일 법무부 공중토론 대담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무부가 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안보의 관심은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리즘 대응이 주를 이뤘고 사이버는 부수적인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중국이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 잔해가 낙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파편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한편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창정 5호 B를 발사했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지구를 향해 하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기권 진입과 추락 지점이 확실히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지구 대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5일 요약 보고에서 중국의 로켓 잔해에 대해 입장을 묻자 5호 B의 위치를 인식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촉진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열면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얀마 소식 잠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상상 이상으로 한류와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뭐 쿠데타 때문에 모든 문화활동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기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무회의까지 연기가 되고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 정도는 말하고 또 꽤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한국처럼 민주화가 되고 싶다, 경제성장도 하고 싶다,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 발전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주목받는 나라였는데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라네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열심히 미얀마를 도우려고 하는 거고 미얀마 국민들도 한국 국민들의 그런 여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본 나폴레옹과 같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제국주의, 그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현대적 의미의 제국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 생명까지 학살하는 군부 쿠데타, 이런 것들이 제발 이 지구상에서 좀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네요. 미얀마 국민들도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호피폴라는 2019년에 JTBC의 슈퍼밴드라는 방송에서 우승을 한 실력파 밴드입니다. 호피폴라가 올 초에 너의 바다라는 노래를 발표했거든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자, 오늘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이야기도 했었지만요. 실제로 너와 나의 바다, 우리 모두의 바다가 더 맑고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더 조심하시고요. 주말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